예, 사도행전입니다. 오늘은 2장 1절에서 13절 성령 강림 부분입니다. 2장 2절에서 3절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이 사건을 이제 현대교회는 성령 강림 대축일로 해서 뭐 6월달 정도에 부활이 끝나는 그 마지막 주일에로 지정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아주 큰 사건으로 여겨집니다만 하지만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성령 강림은 무언가 부족한 사건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 강림보다는 뭐 비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예수님의 재림을 더 기다리고 있었죠. 성령 강림과 예수님의 재림 이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성령 강림의 사건과 그 규모로만 생각해 보시면 그 규모와 요한묵시록은 뭐 잘 아시죠? 요한묵시록을 읽어보셨겠지만 그 요한묵시록의 전체적인 분위기 그러니까는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러니까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생각했던 예수님의 재림의 규모는 그러니까 한 요한묵시록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령 강림 사건의 규모는 어떻습니까? 그냥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에게만 뭐 지금 우리한테 이제 뭐 바람이 불고 뭐 불꽃 모양의 혀가 내려오고 막 이러면 어떤 큰 뭐 기적 가운데도 하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요한묵시록 정도의 사건을 기대하고 있었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성령 강림 사건 정도로는 성이 안 차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공생활 기간 동안에 또 그 성령 강림 사건의 목격자들은 또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또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 사건도 보고 또 예수님의 기적들도 이렇게 체험을 하고 있었는데 뭐 바람 좀 불고 불꽃 좀 내렸다고 뭐 크게 뭐 그러겠습니까? 물론 뭐 그 제자들이 가마를 벗고 뛰쳐나온 부분은 큽니다만 그걸 해석하는 입장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 재림 사건과 사실은 물리적으로 볼 때 약간 반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은 성령이 땅에 임하면서 땅의 사람들을 땅에 그대로 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그 어떻습니까? 땅에 남아있던 인간들을 예수님과 같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기대치가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 예수님 지금도 뭐 예수님의 재림 믿는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 강림은 그냥 땅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땅에 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성에 찰 수가 없죠. 그래서 신앙 안에도 인간의 욕망은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어떤 신앙의 모습 내가 바라는 기적의 모습은 거기에 한 톨만큼이라도 한 톨은 너무 심한가요? 적당히 내 욕망이 섞여 있으면 예수님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무엇을 꿈꾸었는가? 복수를 꿈꾸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선택받은 사람은 요한묵시록을 떠올려 보시면 뭐 분명하죠. 선택받은 사람들만 하늘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거기서 명확해지는 거죠. 선택받은 사람 하늘로 올라가고, 선택 못 받은 사람들은 땅에 버려집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들과 하늘로 올라가는 자들 누가 선택받았는지 명확하죠. 이걸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믿음을 괴롭혔던 이들에 대한 극적인 단죄를 바라는 마음 뭐 이거는 민간적으로 충분히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마음이긴 하죠. 그 한국 순교사에서도 그 논쟁이 되는 게 황사형의 백서 부분이죠. 황사형의 백서를 쓸 때 그 백서에는 프랑스 선교사들을 통해서 조선의 그 프랑스 그 군함이 와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한 나라의 독립이라든지 주권이라는 걸 생각을 할 때면 상당히 논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박해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막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이 인간이 아무리 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복수를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자연스러운 욕망이라는 건데 그것도 이제 결국에는 내려놓아야 될 짐이다라는 걸 뭐 하느님이 그것조차 단죄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그런 부분들도 뭐 충분히 생길 수는 있지만 또 네가 살면서 너의 신앙 안에서 네 마음 안에서 또 정리가 되어야 된다. 내가 그걸 들어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들 신앙생활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사실 너무나도 많죠. 내 기도 속에 나 욕망이 비춰져 있을 때 그 욕망을 하느님이 채워주시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욕망을 채워주는 기도는 사실은 그걸 하느님이 들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기는 또 쉽지 않은 하나의 유혹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눈도 필요할 테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구도는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가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땅에 남아서 멸망한다. 이런 구도는 구약의 구도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선택을 인간이 판단하는 신명기적인 신앙이 그 초대교회 예수님의 재림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느님은 그러한 재림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와 이제 대비되는 것이 어떤 사건이겠습니까? 바로 성탄도 이 예수님 성령의 재림과 거의 흡사한 모습이죠. 성탄도 사람들이 메시아가 세상에 올 때는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세상에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자기들에게 반대되는 그 모든 힘을 물리치고 우리를 세속적으로 구해내 줄 것이라고 생각한 게 그 당시 유다인들의 메시아 사상, 메시아 재림이었는데 어떻습니까? 성탄 전날 메시아라는 사람이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가난한 부모에게서 성전에 비둘기 두 마리밖에 바치지 못하는 그 부모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가장 가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죠. 그래서 세상은 그 메시아를 인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 강림에도 사실 그러한 구도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성령 강림은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재림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은 약속을 지키셨죠. 단지 그 약속을 사람들이 성탄을 보고 메시아 재림이 아니라고 손을 그은 것처럼 성령 강림도 아 이게 어떻게 재림이야 라고 우리는 그냥 땅에 남아있는데 라는 그런 인간 욕망의 어떤 실망에서 이 성령 강림을 그저 재림과는 분리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걸 통해서 이게 단지 그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곧잘 생긴다라는 겁니다.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뭐야 라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날은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와서 교회의 창립일, 교회의 시작일로 여겨집니다. 뭐 신학 안에서 교회론이라는 부분을 따로 이야기할 때 이 성령 강림 대축일이 교회의 시작이 된다라는 건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날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영적인 의미가 없는 하느님의 개입, 하느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기적은 언제나 그 안에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을 후에 이 일어난 사건을 사도행전은 또 이렇게 전하고 있죠. 7절에서 8절 그들은 놀라워하고 신기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지금 말하고 있는 저들은 모두 갈릴레아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 이게 성령 강림의 효과입니다. 그러면 성령 강림은 영적인 의미가 영적인 통역 정도가 되는 것인가? 단지 잠시 말이 통한 것도 잠시간이었죠. 그러고 나서는 다시 자기들 말로 돌아갔을 텐데 이게 성령 강림의 효과인가? 단지 자신이 모르는 다른 지역의 말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의 효과라면 그것은 지나치게 지역적이죠. 또 물리적이고 그것은 본질을 숨기고 있는 껍데기와 같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껍데기 안에 있는 의미를 계속 찾아가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말을 알아듣는다라는 것은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인간과 인간을 하나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언어가 인간을 분리시켰을 때 성령이 그 분리됨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이 사건과 대비되는 구약의 사건이 하나 있죠. 뭐 떠오르시죠? 바로 창세기의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시작할 때 바로 분리되는 하늘에 하느님을 넘어서기 위해서 인간이 하늘에 가닿을 탑을 쌓은 사건이 바벨탑이죠. 하느님의 이 무례를 허락하지 않으셨고 인간이 다시는 그런 무모한 도전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를 갈라놓아서 인간을 흩어버리셨다라고 합니다. 욕망이 인간을 갈라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열이 이제 사도행전에 와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성령 강림의 효과는 엄청난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언어는 믿는 모든 이가 돌아가야 되고 그렇게 소속되어야 되는 하늘나라의 언어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시민도 아니고 뭐 남미 어느 나라의 시민도 아니고 한국 시민도 아니고 모든 우리 믿는 교우들은 하늘나라의 시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내가 미사를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 다른 언어를 하더라도 그 미사 안에서 우리는 가톨릭 신자들은 하나됨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그 안에서도 감동을 받을 때도 있죠. 그래서 그게 바로 성령의 언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나와 너를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준다라는 이 깊은 진리를 성령 강림 사건에서 이제 제자들과 그 전 세계에서 온 유다인들의 다른 언어가 영적인 언어, 성령의 언어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말을 알아들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내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가치는 없겠죠. 모든 인류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것이 그 교회 보편성을 표현하는 것보다 뭐 더 큰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 가치가 하나님 사랑의 본질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나와 너가 사랑 안에 하나가 되는 것,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보편성은 없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강림은 충분히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